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부터 28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예, 이 로마서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우 어려워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잘 읽으려고 그러질 않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내용이 너무 심오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이외에 신약 성경은 이제 사도들이 이제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쓰여졌는데,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쓰신 그 서신서나 그런 것에 보게 되면은 다른 그 제자들은 예수님 살아생전에 직접 삼으신 제자들이지만은 바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택하셔서 삼으신 그러한 이제 사도가 되기 때문에 직접 그 12명의 사도들 제자들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그런 그 이방인들의 그런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한 관점에서 이 성경이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참그 성경의 신약 성경의 진수가 이 로마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로마서가 어떤 분에게는 좀 어렵게 이렇게 다가오는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로마서에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500달러의 그 포드 머스탱이라는 중고차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에서는 아주 저 뭐예요 그 배우 남자 아주 유명한 그 배우가 그 차를 한국에서 타서 아주 유명해진 그런 차였어요. 근데 저는 돈이 없으니까 중고차 500불에 그 차를 사서 타고서는 어깨를 이제 으쓱해 본 적이 있지만은, 그런데 그 차를 타다가 그만 차가다 멈췄어요. 500불 쓰고 산 거예요. 뭐, 그 당시 500불이면 괜찮은 거예요. 중고차로서는. 1970년대 말쯤 됐으니까. 근데 차가 이제 멈췄어요. 그, 오기 전에, 제가 이제 한국에서 오토바이를 타다가 오토바이가 제 아내가 뒤에 타고 가다가 그만 사고가 나서 둘다 병원에 한번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겁이 나서 이제 오토바이 이제 그걸 이제 나중에 팔고서는 자동차를 하나 구입을 하게 됐는데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최수열 선교사님께서 이제 미국을 들어오시면서 그 차를 싼 값에 내셨어요. 그 오토바이 판 대금 갖고 그 차를 산 거예요. 그게 코티나였습니다. 포드 코티나인데 그것도 중고차니까 문제가 많죠. 그래서 차에 대한 것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지식이 이제 좀 생겼어요. 정비소에 가게 되면 한국은 여기와 달라서 옆에서 이렇게 견눈질로 좀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좀 배우게 됐습니다. 근데 이 차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이 차가 가다가 서는데 어떻게 섰냐면은 그냥 턱 쓰는 게 아니라 무슨 꾸룩꾸룩 하면서 쓰더라고요. 아, 이거 혹시 그러면은 휘발유 게이지를 보니까 게이지는 중앙에 있어요. 깰 수는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는 내려서 차를 한번 흔들어 보니까 이 휘발유가 많이 있으면 철렁청 소리가 들리는데 별로 소리가 안 나요. 아, 그럼 이거 혹시 가스가 떨어진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걸어갖고 통을 구입을 해서 가스를 사서 이제 부어서 하니까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아, 이게 됐구나. 그래도 중고차 타던 그 덕분에 그런 지식이라도 있으니까 위기모면을 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깨달은 것이 그 차를 팔 때에 파는 사람이 이거 게이지가 고장 났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게이지가 고장 난줄 모르고 탔던 거예요. 예. 그냥 항상 하게 되면은 항상 후를 놓곤 했어요. 개수를. 그렇게 해서 일주일을 사는 거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제 다른데 좀뭐 이렇게 계획적으로 이렇게 다녔던 제가 조금 더 타갖고 그런 일이 생겨난 것이에요. 예. 정말 이게 이민 스토리지만은 그 당시에 우리 세 자녀가 저 동생 둘 해서 전부 다 나가서 일을 하면은 그 일주일 동안에 번 돈을 저희 부모님에게 다 갖다 드렸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10분의 1을 저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용돈으로 쓰라고. 거기에서 가스비며 점심비 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활을 처음에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동차는 가스가 있어야 갑니다. 그러나 그 게이지가 고장나게 되면은 가스 양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사실 그, 게이지는 값싼 것이지만은 그 게이지가 작동이 안될 때에 쓸모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격에 게이지는 이상이 없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을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바로 지금 제가 드린 말씀처럼,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사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남들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이에요. 가보지 못한 하늘나라를 가본 것처럼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하나님의 심판을 시간시간이 역력하게 눈으로 보면서 두려워하고 떨며 살아가는 그런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래요.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는 그런 말이에요. 모순과 부조리가 가득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오늘도 주의 사람이 그 사랑이 여기 있고 또 앞으로 다가올 그 미래에도 그 사랑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그런 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섭리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쫓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문 밖에서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두드리시고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계속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삽니다. 그 음성에 진실하게 응답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이 신이 났습니다. 그 어깨가 으쓱으쓱해졌어요. 아, 이제 유대 나라의 왕이 되실 그 자기 스승을 옆에 두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보니까 으리으리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 굉장한 그 기둥, 웅장한 모습 그렇게 들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강남산 기슭에 올라가셔서 그 예루살렘을 내다보시면서 슬피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우셨습니다. 40년 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면망당할 그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신 것이에요. 그 심판날을 바라보면서 우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봤고 저들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들었기에 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의 탄식이 있습니다. 이 탄식 소리가 여러분 들리십니까? 한밤중에 울리는 앰뷸런스의 소리는 들을 줄 알면서 양심의 소리는 듣지 못하고 폭죽 터지는 소리는 들으면서 의인의 슬픈 탄식은 듣지 못하는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탄식을 들을 수 있는 길은 정결한 길입니다. 깨끗한 마음이 있어야 이 깊은 탄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함께 느끼며 공감대를 형성하며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질 때만 비로소 이 탄식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탄식이란 말은요, 성령과 우리의 그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라는 그러한 신학적 전제를 근거로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그냥 뭐 요란하게 폭탄적으로 역사하시고 또 뭐 폭우 속에 뇌성처럼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성령은요, 인격적으로 역사하셨어요. 마치 옆에 한 사람과 소곤소곤 대화하듯이 성령이 그렇게 보혜사 성령이 되셔서 나와 함께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내 안에 이미 모시고 있기 때문에 시간시간 우리가 성령님과 이야기하면 그럴 때 그 성령께서 나를 권면하시고 책망하시고 때로는 슬퍼하시며 심판하시며 탄식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성령님의 깊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은 슬픔이고 사랑의 아픔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그냥 아름다운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진짜 사랑은 아픔이에요. 거기에 슬픔도 있어요. 받는 사람은 좋지요. 그러나 사랑을 준 사람 그러한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몸이 아픈 것은 알아도 영혼의 아픈 것을 모릅니다. 탕자는 배고픔은 알았지만은 아버지의 아픈 마음은 헤아릴 줄 몰랐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보이는 사업의 실패는 알아도 나를 위하여 눈물 흘리는 어머니의 탄식을 들을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탕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머니가 살아계신 분은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머니가 지금 몸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내 곁에 계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저는 어머니가 그렇게 지금 이 모코도 제대로 사용하시지 못하는 그러한 경지까지 오셨지만은 그래도 제가 어머니와 통화할 때마다 그래요. 먹기는 잘 먹고 그런데 힘은 없고 이렇게 오래 살아서 어떡하지? 늘 그런 말씀을 해요. 남들이 내 음성을 들으면 모두 건강한 줄 아는데 음성이 이제 또렷하니까 근데 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머니 그래도 몸이 목소리가 이렇게 밝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 어머니가 곁에만 계신 것만 하더라도 저희 자녀들에게는 너무 기쁨이고 힘이 됩니다. 왜?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가 아니에요. 이제 다 성인 됐지만은 방화동에 살 때입니다. 겨울인데 그때는 화장실이 밖에 있었어요. 밖에 화장실을 이제 새벽같이 이제 나갔는데 어디서 뭐 어떤 여자의 음성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그게 어디서 나는 거 가만히 보니까 우리 그 이제 그 광이 하나 있었어요. 연탄도 넣은 그런 광인데. 거기에서 어머니가 그 추운데 기도하시고 있는 음성을 제가 들었어요. 아, 그걸 보고 어머니들은 이렇게 자녀들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시는구나. 그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 저희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부모들 손에도 그 손가락이 있지만은 그 제일 약한 손가락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저더라고요. 왜? 다른 그 동생들은 다 자기 그 기업체들을 하면서 지금 다잘 살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어떤 기업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늘, 가난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이 목회자의 그길 아닙니까? 그러나 저는 그 불평해 보지 않았어요. 왜? 어머니의 그 기도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온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뭐, 풍족하진 못하지만은 여유롭게 사는 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우리 안에 계셔서 탄식하고 있는 성령의 탄식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 2장 7절에 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바로 우리가 교회들이잖아요. 이 말씀은 일곱 교회 하신 말씀이지만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이다 하는 것이에요. 성령은 그럼 언제 탄식하실까요? 보이는 곳에 끌릴 때에 성령은 탄식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랬어요. 예. 보는 것은 소망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것, 그것이 바로 그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양심이에요. 의입니다. 선입니다. 은혜입니다. 자유입니다. 이 모두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더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에요. 현재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것, 현상적이 아닌 것, 현상적인 것이 아니라 깊은 것, 마음속에 그 깊은 것, 손으로 만지는 것이 아닌 마음에 부딪히는 그러한 것이 우리들이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고 영혼입니다. 지금 이 금세가 아니라 미래, 이 내세의 문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14절에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를 도왔던 동역자들이 여러 곳 있었잖아요. 그것을 함께 동역했던 것을 해서 우리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예수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심판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너희의 자랑이도 너희는 우리의 자랑이 된다는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저도 오늘 정말 우리 이 템플교회 성도님들이 우리가 예수의 날에 정말 서로 자랑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정말 뭐 사람들의 그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우리가 이게 모임은 조그만 연약한 모임이 있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지 맙시다. 의식하지 말고 우리가 의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이고 하나님의 손길이다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나가느냐 하는 것이 걱정해야 할 부분이에요. 세상에서 어떻게 죽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걱정해야 할 부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 앞에 사는 그러한 의식으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의 신앙이 세속화되고 또 물질주의화 되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건강만이 복이 있고 병든 사람은 저주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어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의 축복관이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다 건강하고 잘 사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어디에 성경에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이건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의 축복관이 물질주의화해버리고 자본주의화해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끄럽게 돈을 벌고 사는 것보다는 의로운 가난이 복된 것이 아닙니까? 추한 생을 오래 살기보다야 의롭게 빨리 가는 것이 옳은 길이 아닙니까? 부끄러운 생을 오래 산다고 무슨 소용이 있는 것입니까? 적어도 믿는 사람의 생각은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버리고 현세적인 것을 택하고서 또 신령한 것을 저버리고 물질적인 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에요. 바로 성령께서는 그러한 그 현세적인 것에 몰두하고 거기서 집중해 있는 이런 것을 보실 때 성령은 탄식하신다는 것이에요. 이제 두 번째는 성령은 인내가 부족할 때 탄식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 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인내의 생활이에요. 인내 없이는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기다린다는 것, 대망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근거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아브라함도 기다렸고 모세도 이스라엘도 다 기다렸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욥의 인내를 알 수가 있어요. 욥의 인내는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에 보시게 되면은 욥의 인내를 배우고 그 다음에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사하는 사람이 씨를 뿌려놓고 가을을 이제 기다리면서 추수를 기다립니다. 그 속에 신앙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기다리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기다리는 것이 언제까지 기다리냐 하는 거예요. 이 기다린다는 것. 참 오래 기다려야죠. 우리가 참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는다는 것은 언제까지 참는 것일까요? 참는 거예요. 아, 참는 거 참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제가 제 아내가 이제 몸이 불편하니까 이제 집안일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참는 거는 괜찮은데, 예, 마음이 아픈 거는 참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러나 경험하신 분은 그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예, 영적으로 그 아픈 마음, 이건 헤아릴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잘 참다가 이제 중간에 터져버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10년 동안 참았다고 참은 것을 내세웁니다. 참은 것을 내세우고 나면은 10년 동안 참은 것이 아니라 별른 것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을 깨달았어요.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드니까 아, 내가 그냥 포기해버릴까? 포기해버리고 저 사람이 원하는 대로 양로시설에 가길 원하는데 거길 그냥 가게 할까? 저는 싸우면서까지 그걸 말렸어요. 그건 마지막이다. 그건 아니다. 저의 그 고뇌는 정말 너무나 깊었어요. 그러나 제가 깨달은 것은 인내의 끝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4절에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에 가졌던 헌신으로 처음 진실로 끝까지 관철해야 합니다. 처음 사랑, 처음 마음으로 일관해야 합니다. 참기 시작했으면 불만이 있을 수가 있고 신세 타령도 할 수 있습니다. 원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모든 것을 참고 끝까지 처음 사랑, 처음 마음으로 일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계시록 2장 10절에 이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하늘나라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그 숱한 모든 고난을 헤치고 나아가야 그것을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충성이라는 그 단어를 보게 되면은 너무나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 충성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진실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한자어를 보게 되면은요, 가운데 중에 마음심으로 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언변에 이를 성자가 있어요. 그게 성이에요. 그러니까 충성은 마음을 모두어서 말씀을 이룬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게 충성이에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대국 아닙니까? 그 대국을 다스리려니까 뭐가 필요했어요? 충성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성경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하는 나라가 말이에요. 어쨌든 이 충성이란 단어는 진실이라는 마음을 모두어서 말씀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그 순종하는 걸 말씀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진실하라는 것입니다. 그 끝이 어디라고요? 예, 인내의 끝은 하늘이다 하는 것이에요. 정말 그 영원한 그 하늘나라가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의 어려움을 견딜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 내 안에 보혜사 성령이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끝내야 합니다. 바치기로 생각했으면 바쳐버릴 것이지 무엇을 지체하고 있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자매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고 참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아, 그래도 이 자매님이 참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꽤 애쓰는구나. 그래서 아, 내가 이 자매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했어요. 정말 2년여 동안 여러 가지 이제 자기 사업을 위하여서 필요한 그러한 이제 퍼밋과 그런 자격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그 숱한 세월 기다리고 기다리던 끝에 드디어 허가가 나서 이제 학생도 받을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첫 그 등록금을 받았던 것을 제가 작정하고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자매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자기를 내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믿음을. 왜? 왜? 아나니아 삽비라도 땅을 성령의 감동이 돼서 그 주의 사업에 쓰여지기 위해서 내가 헌금을 하겠습니다. 작정을 했어요. 근데 그 땅을 파니까 돈이 많아졌잖아요. 돈을 보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내가 뭐 이 중에서 조금만 남겨놓고 다 드려도 내가 드리는데 이게 뭔 상관이 있어? 그런 마음 갖고 가서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왜 죽었어요? 성령을 어떻게 했어요? 속였잖아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언제나 사단은요, 꼭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또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꼭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길 힘이 무엇이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은요, 내에게 이렇게 이렇게 그런 마음에 들게 하시는 바로 그 순간이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따르세요. 뭐 요란하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조용하게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께 뭘 바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는 주저하지 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의 이유를 듭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적인 이유를 들고 사업하는 경제적으로 뭐 사업이 잘 안 돼서 경제가 나빠서 그렇다고 하고 뭐 사회적으로 뭐 여러 가지 변명을 들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것을 합리화시키고 내가 이러이러해서 실패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한 이유가 있다면 오직 하나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와 함께하고 기도로 끝냈으면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죄가 있는 것이에요. 기도를 중단한 죄가 있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게 되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선지자 이 사무엘이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어머니 한나의 기도의 덕분이에요. 한나가 정말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날마다 그냥 엎드려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때는 울면서 하고 어떤 때는 고요하게 앉아서 그냥 소리 내지 않고 중얼중얼중얼 한 거예요. 그럴 때 엘리 제사장의 그 모습을 보고서 저 여인이 수리에 취했구나 그러면서 책망합니다. 네가 어디 성전에 술 취해서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럴 때 한나가 뭐라고 합니까? 저는 술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지금까지 해오던 그 기도, 자기의 자식에게 자식을 달라는 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 엘리 제사장에게 얘기할 때 엘리가 축복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식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 어머니의 그 기도의 어머니에서 태어난 그 사무엘에게 이처럼 자기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선하고 의로운 도로 그 길을 인도하겠다고, 그 기도를 내가 중단하지 않겠다,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는 이렇게 위대합니다. 이 기도가 있었기에 지금 사무엘이 있었던 것이고 이와 같은 말씀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기도가 막히는 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은 다른 일은 다 잊어버릴 수가 있어도 기도가 막히면은 못 삽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끊어질 때 엄청난 결과가 오는 것이에요. 저는 제 아내의 지금 그 아픈 그 과정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이제 본인도 너무 힘들고 뭔가 도움이 필요하니까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죠. 그런데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기도가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네? 기도가 안 나와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기도는 해달랬는데. 마지막으로 빌 바를 모를 때 탄식하십니다. 성령은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탄식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제목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세상적 욕심을 걸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목이 틀린 것입니다. 그것이 소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소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은 탄식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머릿속으로는 알지만은 가슴 깊이는 느끼지 못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하면 그랬어요. 어떻게 할 때에? 예? 그리하면이 뭐예요? 어떻게 할 때에요? 그리하면이? 예,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지금 더해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런데도 이 말씀은 머리로 믿지만은 가슴으로 믿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3년 동안에 인생의 그 33살까지 사신 그 인생을 마감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드린 그 기도가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첫마디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그러나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줄 아세요? 여기에는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죽을지라도 내 원대로 되는 걸 원치 않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그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려오시죠. 바로 그 말씀이 요한복음 18장 11절 단 한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수락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소원 자체가 빗나가고 기도 제목 자체가 정욕적이고 이기적으로 자기만 생각하는 기도로 잘못 가고 있으면 성령은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간구하는 소원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도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고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소원의 기도 제목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이때 성령은 탄식하십니까? 여러분, 정욕과 욕심에 끌려서 세상에 빠지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생각하십니까? 회개는 오늘 할 일이 아닙니다. 벌써 했어야 했습니다. 성령의 탄식은 벌써 들었어야 했는데 그걸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통한 문제가 중요하지만은 이 애통했으면은 오늘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이라도 애통할 수 있을 때에 내일 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주시는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번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령은 보이는 곳에 끌릴 때 탄식하신다고 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양심, 또 의, 선, 진리, 자유, 은혜, 그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이 물질보다는 영혼 문제, 금세가 아닌 내세 문제를 더 소중히 여기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가 부족할 때 성령이 탄식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고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끝은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흔들릴 때 성령은 탄식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죄, 중단하는 죄, 이거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자는 것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 구하는 이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굳게 나아가십시다. 성령의 탄식을 들을 수 있는 정결한 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탄식을 듣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절실하게 애통하면은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찬송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탄식을 들을 수 있는 정결한 귀를 주셔서 이 탄식을 듣고 순종하고 회개하며 진실하게 통할 때 성령께서 나에게 기쁨 주시고 나와 함께 찬송하고 성령 충만케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 소망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